네, 그래서 우리가 그 거짓 복음을 믿었던 때의 경험과 또참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경험했던 것들을 우리가 나눴는데요. 이제 이참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거짓 복음을 이렇게 옹호하는 믿는 사람들과 이렇게 공격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분들과 대화해본 경험이 혹시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들을 좀 우리가 나눠보길 바랍니다.
예, 뭐, 그런 경험 많죠. 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인터넷 선교를 하고 있으니까, 인터넷에서도 많은 그런 부분에서 논쟁이 있고, 여러 경험이 있는데, 저는 그, 저와 가장 친했던, 영적인 동지였던 옛날에, 가장 친했던 친구와의 어떤 경험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장로교 생활을 했고, 장로교 중에서도 그 고신파, 그 순교자의 피에 세워진 그 교단에서, 자부심이 굉장했죠. 그러다가, 대학교 가서는 이 대학교에 선교단체가 있어요. 뭐 CCC, UBF, 내비게이터 이런 선교단체인데 저는 DFC라는 선교단체에 있었는데 장로교 그런 출신에다가 또 대학생활에서 선교단체 생활까지 했기 때문에 그 어릴 때그 시절에 신앙심의 프라이드가 굉장히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엘리트 코스를 밟은 신앙의 어떤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는 아 나는 그냥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달라
저도
나는
엘리
특별히 제자 훈련을 받았어 이런 의식을 갖고 살았었는데. 그 당시에 가장 친했던 제 친구가 있었어요. 같은 기숙사에서 살고 같이 캠퍼스 밤하늘을 걸으면서 별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같이 전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정말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같이 간다 하는 정말 신앙에 가장 친한 동지가 있었는데 둘다 이제 사회에 나오니까 똑같이 됐더라고요. 똑같이 돼갖고 오랜만에 만나면 우리 백세주 한잔 할까? 이러면서
그렇지.
이렇게 이제 지내는데 오늘은 이제 저는 이제 공직 생활을 했었고 이 친구는 그 벤처 기업을 육성하는 굉장히 어떤 그 전망 있는 기업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저하고 급이 달랐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급이 달다 보니까 노는 급도 다른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공직 생활을 하면 뭐 그냥 회식 한번 하러 가면 그냥 뭐 1차 뭐 이렇게 술 마시고 2차 뭐 맥주 마시다가 뭐 기분 좋으면 그냥 노래방 가서 이렇게 노래 부르고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뭐 이렇게 뭐 하여튼 그런 이제 문화였는데 이 친구가 한번 불러서 이제 그 갔는데 이 친구가 마침 무슨 뭐 접대 자리로 갔었나 봐요. 그래서 아 인섭이 너도 뭐 이제 사회생활 하니까 너도 뭐 같이 놀러 와라 같이 가자 하고 딱 갔는데 완전히 그냥 완전히 A급 완전히 그 룸살롱 같은데 저를 탁 데리고 가더라고요. 촌티 팍팍 나갖고 이제 가는데 이 친구는 옷딱 입고 룸살롱 갔는데 거기는 우리는 그 술을 뭐 소주 이런 거 마시는데 그 친구 완전히 양주 쫙 깔아놓고 정말 이 아가씨들 불러서 정말 진짜 예쁜 아가씨들 불러서 딱 입고 그러면서 이제 놀고 있더라고요. 와 완전히 다르다 나하고 완전히 다르다 이 생각을 했는데 제가 왜이 얘기를 하냐면은 나중에 제가 진리를 깨닫고 아 계명이 폐해지지 않았다 십자가에서 계명이 아직 살아있다 우리가 한번 구원받은 게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우리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 율법과 양심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우리를 의롭게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십자가에 달려주셨다 이 복음을 깨닫고 그 전화로 갔어요 친구한테 딱 한마디 했죠 아무개야 이름 말할 수 없으니까 나의 친구 아무개야 계명이 폐지지 않았다 그래서 막 제가 그동안 깨달은 복음을 딱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좀 지적이고 굉장히 냉철한 친구거든요 계속 한 시간 두 시간 계속 듣다가 아무 얘기 안 하고 계속 듣다가 끝에 가서 딱 한마디 하고 우리 헤어졌습니다 그 뒤로 못 만났습니다 끝에 가서 딱 한마디 한게 뭐냐 딱 한마디 했는데 있어봐 계명은 폐해졌어 딱 끝나고 그 뒤로 이제 연락이 없어진
그렇군요.
거예요 제가 왜 얘기를 했냐면 계명이 폐해지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이 지적을 당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적나라하게 죄인으로서 드러나고 우리의 구원의 상실의 가능성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그러니까 제가 뭐제 친구 얘기를 했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거짓 복음이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되면 자신의 삶들이 다 무너져 버려요. 자신의 숨겼던 죄, 자기가 품었던 어떤 욕망들, 삶에서 추구하고자 했던 그 세상의 어떤 소망들이 다 무너져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애써 계명이 폐해지지 않기를 바라고 그게 폐해지기를 바라고 펴졌다는 복음을 따라가고 싶어요. 그러면 숨겨진 의도들 다 드러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가장 가까웠던 친구 사이에서, 영적인 동지였던 그 친구 사이에서 그 계명 문제 하나로 다 갈라져 그런 대화의 경험이 있는데,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그런 이제 그런 잘못된 복음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네, 예, 맞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그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들이 그런 거짓 복음을 믿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서 그런 게 아니라 믿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SOSTV 말씀 듣는 문제로 교회에서 이제 이슈가 됐어요, 제가. 그러니까 뭐, 목사님이, 그 교회 그때 다니는 목사님이 설교까지 하셨으니까, 저를 지목하면서. 그래서 이제 밤이면,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한테 불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면담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교회 그 교인들이 저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제가 아주 뭐랄까 열심히 하니까 그런 청년이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데려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부분의 교회에서 대놓고 우리가 죄를 완전히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설교는 잘 안 하잖아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죠.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그렇게 믿고 있겠죠.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SSTV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충돌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목사님과의 면담 자리에서. 그랬더니 그 한 목사님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우리가 죄를 온전히 승리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 뭐 실수, 제가 그렇게 확인했어요. 아니, 뭐 실수해서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일부러 고의적으로 계획하고 짓는 그 죄도 완전히 승리할 수 없단 말씀이십니까?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이렇게 딱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일이 있은 후에 또 이제 이번엔 장로님한테 불러왔어요. 한 장로님한테. 근데 장로님이 이제 저를 설득하기, SSTV 잘못됐다는 걸 설득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죠. 그래서 그 장로님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속상해서, 장로님, 제가 그 목사님 말씀하시길, 우린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죄를 온전히 승리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랬더니 장로님 저보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이제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아니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럼 교인 수준들이 다 어떻겠습니까? 다 죄를 승리할 수 없다라고 믿고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제가 그때 그 장로님과 함께 읽은 글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과도 함께 읽고 싶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만일 자기의 결점을 숨기거나 핑계하는 자들이 사탄이 그들에 대하여 얼마나 기뻐하며 그리스도와 거룩한 천사들을 조롱하는지 볼 수 있다면 그들은 속히 죄를 자복하고 버리게 될 것이다. 사탄은 사람의 품성의 결함을 발판으로 온 마음을 사로잡고자 활동한다. 사탄은 사람이 만일 그 결함들을 고집하고 버리지 아니하면 자신이 성공할 것을 안다. 그러므로 사탄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치명적인 궤변으로 그들을 속이려고 항상 힘쓰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찔림을 받은 당신의 손과 상함을 입은 몸으로 인류를 위하여 탄원하시며 당신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러므로 아무도 자기의 결점을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이길 믿음과 은혜를 주신다. 네. 사탄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담대히 나가면 자신이 패배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승리할 수 없다는 궤변으로 우리를 기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속을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전진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날 성경을 가르치는 이 목회자들에게 감히 몇 마디 좀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이제 제가 이쪽 진리를 받고 나서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뭐 한 40년 이상을 교회를 다니신 권사님이신데 저희 사는 모습을 이제 교회를 로 옮기고 그랬다고 하셔서 예, 오셨습니다. 그래서 한 두 달 정도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시면서 아, 네가 너네 가족이 정말 참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그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너무나도 기쁘게 내가 안심하고 내려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딱 일주일 만에 통화를 했는데 저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을 주셨어요. 나는 왜 이단 중에서 그 상이단에 가서 엄마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느냐. 그래서 어머니, 누가 왜, 무엇 때문에 이단이라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러는데 거기는 정통도 아니고 큰 교회도 아니고 그냥 조그만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서 율법주의자고 성경을 성경 그대로만 믿는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런 율법만 하는 아주 이단 중에 상이단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어머니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게 이단이면 저는 기꺼이 이단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에 율법주의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단이라고 칭했는데 성경에는 분명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고 적은 무리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며 영생의 조건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라야만 영생에 이른다고 돼 있는데 나는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나를 이단이라고 하면 나는 기꺼이 이단을 따르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날 성경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과연 정말로 성경을 본인이 성경대로 읽어서 그 진리를 진리대로 전달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그 세상에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세속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잘못된 교리를 본인이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가르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본인의 양심에 따라 그 성령의 임재를 항상 말씀하시는데 성령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써 선한 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과연 그들이 말하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선한 양심에 의해서 움직이는지 다시 한번 스스로를 반문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거짓 복음을 믿는 분들이 참 목회자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몇몇 분과 대화를 해보면 일단은 구약의 어떤 부분을 그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복이 있잖아요. 너희가 창대하고 열국의 아비가 되고 크게 되고 그 증거가 이삭이 그 가뭄 가운데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가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되고 나중에 그 창대하고 왕성하여서 거부가 되었다 이런 구절을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창대하고 거부가 되어야 된다. 구약의 그 모든 말씀이나 이렇게 계명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행해 나가는 것은 다 빼버리고 어떤 육신적인 어떤 그 예루살렘이 창대한 솔로몬 시대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받아들임으로써 진리의 좁은 길을 가는 부분에 대하여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최후를 맞이하는가는 생각지도 않고 또 특별히 한 번 구원 받으면은 영원한 구원의 확신을 하고 있는 분이 어떤 말씀을 하느냐면 로마서 8장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냐 적실이냐 핍박이냐 칼이냐 기근이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 이 말씀을 딱 가지고 오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주님을 영접한 이 부분에 대하여 강조하면서 그 중간중간에 있는 말씀들을 다 빼버리더라고요. 그 중간에는 이런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로마서 8장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며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기 때문에 영으로서 몸의 형식을 죽이라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이기면서 세상에서 짝하고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도 이김의 생활 자아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삶이 없이 그냥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았던 그 말씀, 우리를 영원히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에 묶여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성경책을 보는데 특별히 이 부분을 좀 시청자들이 이렇게 읽고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대어 성경인데 잘 접하지는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인데요. 1장 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지니신 위대한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신다. 그뿐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영광과 선한 성품도 우리에게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그 같은 권능으로 놀라운 은총을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정욕과 부패에서 해방되어 그분의 품성을 나누어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은사를 받아 간직하려면 믿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덕을 쌓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욕망을 버리고 인내와 경건을 몸에 익히며 기쁨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과 즐겁게 사귈 수 있고 친밀해지며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하고 쓸모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그만이라고 여기고 더 이상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장님이든지 심한 근시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님을 위해 강하고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죄에 물든 옛생활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더욱 힘써 여러분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증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결코 넘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접하시려고 우리 주님이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활짝 늘어놓을 것입니다. 이런 일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고 있어 잘 지키고 나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혹시나 여러분이 잠시라도 잊어버리는 일이 있을까 염려하여 당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러한 것을 여러분에게 적어보내어 깨우침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내가 이 땅 위에 머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죽기 얼마 전에 순교당해 이전에 이 베드로 호소를 쓰면서 믿음만으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면서 베드로께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여러 성경을 비교해 보시면서 여러분이 쫓고 있는 그런 거짓된 복음이 어떻다는 것을 알면은 잠에서 깨어나실 것입니다.
네. 고신 측에서 SSTV를 이단성 있음이라고 지목한 이유 중에 큰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의 교단이 받아들이는 원죄설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원죄설을 안 받아들인다고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과 제가 사실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이야기를 좀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좀 축약해서 딱 그 사람과 풀리지 않는 딱 두 가지 점만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원죄설을 받았다고 하면서 원죄가 우리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한번 죽는 것은 다 정하신 것인데 다 죽는 건 원죄 때문에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에게 반문한 게 뭐냐면 에녹과 엘리야는 왜 안 죽었습니까? 그 사람들은 원죄가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거기서 막힌 거예요. 아, 에녹과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인 사람이긴 한데 예수님의 뭐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아, 오케이. 그럼 좋다. 그러면 왜 모세와 또 아브라함, 또 욥 이런 사람들은 의가 부족했느냐? 그 사람들은 왜 죽었냐? 다니엘, 그리고 사도 바울, 요한 왜 죽었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부족해서 원죄 때문에 죽고 에녹과 엘리야는 예수님의 의로 이렇게 구원받게 충분한 어떤 걸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냐? 그랬더니 그 다음에 묵묵부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죄 때문에 우리가 한번 다 죽는다 이런 식으로 다 전제하고 있거든요. 원죄설 믿는 사람들. 명백한 성경적인 오류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 하나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사람은 그렇게 주장하더라고요. 사람이 육체로 태어난 이상 의롭게 살려고 애써봤자 죄를 지닌 죄인일 뿐이니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육체로 태어났으니까 죄인이다 이러는 거예요. 죄를 갖고 태어난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케이, 좋아. 육체로 태어난 게 죄인이라는 거 전제한다면 그럼 예수님도 죄인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근데 육체로 오신 것 자체가 죄인이라면 예수님도 죄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죄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또 묵묵부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원죄설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성경에 굉장히 이 모순들이 많이 있다는 잘못된 주장임을 사람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교단이 신봉한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가지 말고 성경대로 이것이 진짜 진리인지 아닌지 그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다. 예, 불법이다.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죄의 정의가 분명하죠. 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어떤 그 불의의 동기와 선택과 행동이 있어야지 죄가 성립이 되거든요. 근데 죄의 본성을 타고났다고 해서 죄가 되는 이 원죄설이 모든 잘못된 복음의 시작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네,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죄 중에 태어나서 못해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씨고 애초에 그러니까 죄를 이길 생각을 못해요.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왜냐하면 삶 자체가 죄덩어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파생된 게 그냥 덮어줘야 돼.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냥 덮어서 구원받아. 죄가 있는 상태에서 죄를 덮는 길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거는. 이런 문제로 지금 계속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한번 그렇게 덮어주지 않으면 구원이 안 돼. 영원한 구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제가 어떤 그 형제하고 예전에 신앙생활 했다가 이렇게 오랫동안 떨어졌었어요. 떨어졌다가 이제 그 형제가 저희가 전하는 이 저기 뭐 월간지를 어떻게 받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통화가 됐죠. 그래서 뭐 이런 뭐 이렇게 오류와 진리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제가 참 기억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제 쭉 교제하던 끝에 형제님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형제가 딱 하는 얘기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글쎄요.
형제님이 죄를 이길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형제님은 나의 형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참 이게 제가 그때 그거를 딱 듣고서 아 이게 참 신실한 형제예요. 그리고 진리를 구하는 형제고 근데 수많은 그러한 오류의 장벽이 그러한 사상을 갖게 한 거거든요. 물론 감사하게도 최근에 와서 그 형제가 다시 연결되어서 지금 여러 지금 장벽을 지금 넘고 있는 중이지만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아멘. 네. 네. 아 뭐 그 복음을 반대하는 그러니까 참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 이 거짓 복음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다 나누려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정말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진리를 분별하기 위해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보면 성령님께서 무엇이 진리인지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계속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복음에 대한 그런 나누시고 싶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짓 복음은 한번 딱 받아들이고 끝. 그러니까 이제 끝이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참된 복음은 딱 받아들였을 때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끝이 아니라 이제 아직 과제가 남아 있다는 거죠. 이 참된 복음 속에서는 우리가 ongoing 뭐가 남아 있다는 겁니다. 뭐가 남아 있냐? 저 개인적인 고백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복음은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다. 하늘 성품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그 능력의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건 무슨 과정으로 이 참된 복음이 우리를 인도를 하냐,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어떻게 인도하냐, 우리가 참된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전에 맛보지 못한 시련과 고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는데 이 시련과 고통은 반드시 참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거쳐야 되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죠. 이 시련과 고통이 없으면 우리가 주님의 성품으로 닮아갈 수 없고 하늘에 적합한 성품으로 꼴져져 갈 수 없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또 하나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참된 복음을 받아들여서 세상의 어떤 세상과 단절되고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겪지 않는 의의 고통을 겪을 때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생애로 변화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참된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가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멘.
네, 거짓 복음에 있으면 이 어떤 저기로 다른 데도 소망을 두고 여기에도 소망을 두고 내 재산, 명예, 어떤 나의 인맥들 그런 데 소망을 두게 되거든요. 근데 참된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 모든 것이 끊어져 나가요. 끊어져 나가는데 그 대신 뭐가 남냐면 하나님 한 분만 딱 남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딱 남고 아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들어줍니다. 그게 참된 복음이 우리를 구원해가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 화면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거짓 복음을 단호하게 버리시고 참된 복음을 취하셔서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고통과 예수님의 고뇌에 참여하셔서 결과적으로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으로 온전히 변화되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마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는가? 마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네. 성경에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야고보서 내용을 보면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한 분 하나님 계심을 믿으니 잘하는 것이라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마귀들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믿는 믿음만으로 만약에 구원에 이른다면 마귀들도 같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느냐? 야고보서 2장 그대로 14절에서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와 같이 행함이 없으면 믿음만으로는 죽는 것이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내게는 믿음이 있으나 내게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러하면 내가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우리가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 행함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내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영생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영생에 이르는 조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22장, 누가복음, 마가복음 12장에 나와있는 내 마음과 뜻과 온 혼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분명히 우리는 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마음과 뜻과 혼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1분 1초 1순간도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생각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생각을 그 하나님을 다 온 몸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제 자매로 주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한번 읽으면서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람들과 천사들의 방언들로 말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내는 노시나 시끄러운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또 내가 내 모든 소유를 주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급히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느니라.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아니하나 예언들이라도 끝이 올 것이요 방언들이라도 그치게 될 것이며 지식도 끝나게 되리라.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으나 이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니라.
아멘.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말씀이 있듯이 예수님이 복음이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그 유대인들 제사장이나 바리새인과 이런 대화 어떤 대화 가운데서 8장 24절에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라면서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넌 누구냐 라고 반문을 할 때 예수께서는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해온 자다 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의 삶 속에서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은 창세기로 넘어가 보면은 창세기 때 가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제사를 드리지 못할 때 그가 분노했어요. 그때 창세기 4장에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요 말씀을 현대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네가 옳지 않다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니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한다. 그러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즉 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면 죄가 너의 마음 문 앞에서 도사리고 있다가 너가 급기야는 너를 집어 삼킬 것이다. 죄가. 그러니까 너는 마음을 다스리라 라는 말씀을 창세기 때 가인에게 하셨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그래서 많은 구약에서 너희는 섬길자를 택하라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강 저편에 있는 즉 애굽에서 그 많은 신들이 좋으면 거를 섬기고 아니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아모리 족속이 섬기는 신을 섬기든지 나는 오늘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우리 집과 오늘날이라는 것은 바로 오늘 이 순간 지금 내가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쫓을 것이냐 우리는 누구를 섬기느냐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느냐에 따라서 그 주인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참 복음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은 그 주님의 종이 되지만 그러나 거짓된 자 잘못된 오류의 신학으로 가르친 이 모든 것을 지키고 따라간다면 결국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너는 죄 가운데 죽으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정말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동화를 알듯이 그 벌거벗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착각해 있는 그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린아이들이 외치는 벌거벗었다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 왕 임금님은 벌거벗으더래요 라는 그 우스개와 조롱소리에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로 삼아서 참된 복음 성경이 말하는 복음으로 돌아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복음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내 마음 중심에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거룩한 생애로 인도하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애를 거룩한 삶 가운데로 인도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거듭났다 하지만 사실상 삶이 없어요. 저에게도 딜레마가 그거였거든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의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거룩한 생애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우리가 성화된 생애를 살아가는 것도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을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고 그렇게 가려고 노력하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율법주의라고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율법주의로 치부해 버립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이 폐해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마음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도 없고 그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 심령들은 이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깨달아도 올바르게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듯이 우리가 그 성화되어 가는 그 과정도 거룩함을 유지하는 일과 그리고 지속적인 그 죄의 승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듭나는 일은 하나님의 역사이고 그 거듭남을 유지하는 일은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사상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는 죄의 기록을 지우는 사법적인 일 이상의 이상으로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때에는 죄인을 그 죄의 세력에서 해방시키시고 더 나아가서 지속적으로 죄를 승리할 수 있는 능력까지 입혀주시는 게 바로 복음이고 우리 안에 오신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의 역사를 매일 성령을 통하여 계속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바라보고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나갔을 때 우리는 승리의 생애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네. 제가 뭐 예전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들 이야기 많이 하는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다른 목사님이죠. 다른 목사님이 제가 이제 SUTV 말씀 듣는다는 걸 알고 저를 또 이제 면담을 하셨어요. SUTV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칭의만 강조해야 하는데 성화도 강조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당시에 뭐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그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목사님 그럼 칭의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목사님이 설명하기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침례를 받는 것이 칭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침례를 받은 후였기 때문에 그럼 저는 구원 받습니까? 라고 했더니 당연하다고 그 구원 받는다는 거 그 확신을 떨어뜨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이렇게 딱 펴서 읽으면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는 말씀을 읽고 이 말씀엔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고 돼 있는데 제가 침례 받고 예수님 믿기로 결심했다고 하면 무조건 구원 받는 것입니까? 이렇게 제가 다시 반문을 했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니 뭐 난 한 번 구원 받으면 영원히 구원 받는다는 말은 아니고 라고 얼버무리시면서 더 이상 설명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사실 뭐 성경적인 지식이 굉장히 많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진리를 믿기로 결심하고 연구하면 성령님께서 할 말을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목사나 또 대다수의 사람이 지지한다고 해서 그대로 그냥 따라가지 마십시오. 정말 이 말씀이 이 복음이 내가 믿는 복음이 정말 성경적인지를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연구할 때 편견이나 선입관 그것들 정말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왜? 어떤 복음을 믿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영생이 결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자기 생각과 다를지라도 이 성경 말씀이 그러하다면 거기에 맞추십시오.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하신. 예, 이 돌은 뭐죠? 돌은 반석이신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 되시며 진리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떨어져 깨어지는 것은 우리의 독선을 깨뜨리고 겸손하게 진리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진리를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안으면 가루로 만든다고 했거든요. 그거는 반석이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거치는 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따르는 교리라 해도 또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여도 말씀과 다르다면 버리고 진리만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진지하게 이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성경의 중요한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